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로마서 13장 서두에 기록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그 내면에 심각한 그 어떤 문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인정하고 그 권세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들과 나라들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내용들 속에 해답으로 녹아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당시에 지금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만 세상 나라들의 그 권세자들은 보통 다 정복으로 피와 압제를 통해서 그 권세의 자리를 획득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부도덕하거나 사납거나 또는 전제적인 그 통치를 했던 마음으로부터 항복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한다면 어느 만큼 어떤 선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한번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권세자들은 그들의 권세의 권위를 우상 숭배로 근거하고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저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 권위의 근거로 내세우는 우상 숭배와 신앙적인 차원에서 충돌하는 문제도 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모든 권세들 앞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부도덕한 위정자나 폭군인 경우에 그 권세들에 대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계획하시거나 의도하시거나 누구를 악한 자리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거나 신앙에 어긋나는 문제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에 벗어난 요구에 순응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법에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권세자가 부도덕하다든가 비윤리적이라든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거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혹시 부인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고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혹 남편이 신앙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 믿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인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표현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유일한 신앙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인 것으로 방해하거나 뺏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보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자 그러고 다른 짓을 하자고 양심과 신앙이 어긋난 일을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반대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기꺼이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런 지경까지 여러분을 몰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하거나 말거나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 나가지 말래면 예수 믿지 말래서 이렇게는 갖다 전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걸 방해하시거든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대항하셔야 되는데 그걸 지혜롭게 하시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전혀 이런 문제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시면 18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시죠.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분으로서 권세 있게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신 명령을 수행하며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신 그 권위가 이 일을 이루는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까 본 우리 8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16절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권세를 받고 세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와 세상이 가진 권세 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에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과 저들이 휘두르는 힘에 무참한 대상이 되곤 합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8장에 1차적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주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선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 그 문답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나라의 권세와 이 나라의 나라들을 뒤엎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싸우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셉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토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대적하는 일을 놔두십니까? 저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삼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처정복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항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권세와 질서를 놔두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질서와 우리가 아는 권세로 저들을 뒤집으려고 하면 이미 구원과 은총과 자비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희 기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갈멜산에서 전투하여 이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항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때를 허락하셔서 엘리야가 옳은 것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 처단하시리라 믿고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을 다 백성들과 함께 죽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권세를 조금도 약화시킨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세벨은 그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엘리야는 너무 놀라서 여기 호렙산까지 도망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앞에 강한 바람이 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진에도 없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속에도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이런 강한 바람, 지진,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는 중이다 이거죠. 엘리야는 자신이 옳은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 위하여 심판을 지금 당장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상대방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돌이키게 하는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라. 아람은 바벨론의 전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적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없어져야 이스라엘에겐 이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나라의 왕권과 권세를 이어가도록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왕조로 나뉘어 있었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남왕조 유다만 하나님을 섬겼다 말았다 그러고 있고 북왕조는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왕권도 이유라 그럽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또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확실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못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때를, 기회를 하나님은 넉넉히 주고 계십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저들에게 지는 것이거나 저들의 비신앙과 비윤리성, 비도덕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회개시키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기다리는 참으로 강하고 귀한 자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십시다.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제대로 소개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하여튼 이번 감기는 제 생애에 걸린 감기 중에 최고로 악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진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애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우리와 어른들과 똑같이 악질입니다. 악질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지르는 범죄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되게 악질입니다. 속이는 액수가 작고 속이는 건수가 사소한 것이라서 그렇지 그 질에 있어서, 그 원리에 있어서는 순악질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순악질 어린입니다. 절대 애들을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식주를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엄마가 이러랬어. 우리 아빠가 이러지 말랬어. 이겁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며 주의 방법대로 하며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용납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의 못남을 가지고 그를 쉽게 정죄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과 발을 잘러라. 내 눈을 팔아가 뭐에 관한 것이죠? 어린이 하나, 어린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 실족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거 왜 교회 나왔냐? 이러지 마십시오. 저건 왜 또 여기 나와 앉았냐? 째려보지 마십시오. 째려보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십니까? 눈에서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눈 총을 준다 그래요.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그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째려봐서 죽입니다. 지난번에도 금발바 죽은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실족해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10절 보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입니다. 그래 놓고 12절 이하에 뭐냐면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고 하나 없으면 찾아러 가지 않겠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악당일 수 있습니다. 못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그 명령을 내릴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이 어린 소자, 길 잃은 양으로 보는 차원에서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하여 다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정치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자리에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를 싸우다가 뭘 못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박탈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건 우리 임무가 아닌 것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장애물을 이 원리 속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인 것은 이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저런 것들을 안 줄까? 혹은 왜 하나님이 저런 악당들을 제거하지 않을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실까? 건강을 안 주실까? 지식을 안 주실까? 사회적인 지위를 안 주실까? 그리고 왜 저 쓸데없는 것들이,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힘을 갖고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경과 조건으로서 미흡해 보이고 불만스러워 보이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십시오.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되 그걸 충돌되게 싸우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자로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겐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성도가 되며 더 나은 증거를 하며 더 쓸모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수긍하시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기 위한 일을 할지언정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일말의 회의도 의심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만큼 성도들의 무식이 증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바로 이 싸움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실족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실족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의 생애 전체가 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일 하나 때문에 존재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중에서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기뻐 뛰놀았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떤 회의에 빠졌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왜요? 하시는 일이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행하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바다 위나 걸으시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로마를 쳐엎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를 믿는 백성들을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세리네 집에 가서 뭐 잡수시고 나사로나 살리고 지금 나사로 살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답답해졌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서 듣고 본 대로 해라.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자는 다시 사는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예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어 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더러웠습니다. 문둥병 이상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흑암에 있었다가 지금 비달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주께서 힘이 없습니까? 주의 성도들의 권세가 없습니까? 우리만이 그 권세와 진리와 생명과 힘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자기네가 힘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힘도, 문둥병을 고쳐낼 힘도, 흑암을 물리칠 어떤 권세도 세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가진 권세는 사실은 권세가 아닙니다. 그저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 싸움하다가 우리가 할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힘과 어떤 권세와 어떤 기묘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열매 맺어져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라 이름 얻게 하사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권세 놓치지 말고 세상의 저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